예수님 알기 두 번째 시간 예수와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 발췌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앞부분 장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25절 제가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2장 27절 제가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17장 4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절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21절 같이 내려갑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19장 30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그 만들어가는 세상과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쪽을 봤다 그러면은 오늘은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존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다. 대상은 우리가 되겠지만 근원은, 힘은, 믿는 곳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가실 때도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문하시는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것과 예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도 보시고 자꾸 비교하시는 겁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다른 것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답과 해답을 찾으시려면 곤란합니다. 문제가 계속 바뀌는데요. 문답을 주님과 성령님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문답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순서로 합니다. 사실, 사명,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이상해요. 그거는 너희들이 고백하도록 기다렸지. 자꾸 물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믿어줄 건데 그러면 벌써 그렇게 물을 때에는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동문서다 같겠지만은 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버티고 있고 가장 상기시키시고 여러분을 묶어주는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십자가보다도 그거는 부딪히는 현실이고요. 오기 전에 예수가 가장 그것을 앞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죽기까지 되었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7장 26절이라는 그 절수 안에 아버지라는 말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53번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보실 때에 읽어가시면서 예수에게 있어서 얼마나 모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할 때라도 아버지께로 올 때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아버지가 없으면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버지하고 누렸던 그 생명, 그 나눔, 그 삶, 그 행복, 그것을 주기 위해서지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가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서는 아빠가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없으신다 하더라도 예수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예수는 어떻게 보면 유복자입니다. 그 입장에 있었을 때에 예수를 버티고 묶었던 그 힘은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실망을 주어도 땅의 모든 것은 실망을 주어도 여러분을 묶어주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그것이 수납이 된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우리가 저절로 사실로 인정되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는요, 사실을 구성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서도 사실입니다 했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인데 법정이나 이런 곳으로 가면은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우리가 사실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되는 그거 위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로 접어들을 때는 증언, 테스티모니,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해갈 때에는요, 나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증언이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항상 증인으로 되려 그러면은 법정으로 채택하려면은 두 사람은 있어야 된다. 교차 증인이 있어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 witness.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생애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말을 볼 때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요, 네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주장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맞아. 그렇지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다른 증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과 증인이 되고 나면은 세 번째로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에비던스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삼각형에 점이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제 손을 한번 보시면요, 삼각형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증인이 있고 여기에서 증언이 있는데 이것이 딱 모아지면은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점이 모아집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저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이 맞다 그러면 거기 따른 증거, 에비던스가 나옵니다. 그게 제3의 축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triangulation, triangle이 삼각형인데 딱 논리를 말할 때에 증언, 증인, 증거 나오면은 이것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시고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가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삼위일체가 합계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삼위일체가 무슨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법의 논리와 순서대로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결혼식을 해서 증인이 있고 증거가 남고 이렇게 이게 전체 사진이 증거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결혼 반지 왜 합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성찬식 왜 합니까?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이것이 내 거라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증거는 현장 과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법원에 등기 문서가 남습니다. 이거 내 거라 이거 있으면은 나머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데 이 증표가 아니면 증표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그게 증표입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일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인, 증표입니다. 이것을 퍼스널하게 사인을 하면은 그거는 시그니처 되겠고요. 그것이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성경은 예수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과 증인과 증거와 증표가 가장 일관되게 성립되는 요소들로 나의 사실이 구성됩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대로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했을 때에는 공산주의 그것을 믿으니까 그 나름대로 세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했을 때는 자본주의 했을 때는 거기 따라서 세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믿음, 신앙과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일관되게 증언과 증인과 증거와 증표로 되어 있는 내 인생인데 그것이 지금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목이 끊어진 닭과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는 죽으실 때에 나는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어디로 간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계는 예수는 하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은 무슨 차원이 달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수학적인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점의 차원이 있습니다. 함정 꼭 찍습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점이쭉 연결되면 선의 차원이 있습니다. 선이 옆으로 펼치면 면이 생깁니다. 면이 내려가면 체, 입체가 생깁니다. 입체가 생기고 나면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시간이라는, 우리가 자동차를 신호등을 지나도 시간과 시간이 다르니까 충돌이 되지 않지가 않습니까? 거기 따라서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세계는 지금 어떤 차원에 사느냐? 예수의 세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세계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차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예수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차원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내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이것을 가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고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딴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당신이 직접 말하실 때에는 항상 아버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성경 안에 해답이 정말로 있습니다. 예수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사장님이라고 말하면은, 보스라고 말하면은 살갑겠습니까? 얘가 왜 이러나? 걱정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이것은 저 아들과 나, 저 딸과 나, 이거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사실은 아버지가, 다른 것들은 뭐가 바뀐 거 엄만 복잡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아버지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길 원하시면은 예수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번 불러주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은 여러분의 세상과 세계가 어떻게 바뀌시는지 믿져봐야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 이 예수가 소개해 줬을 때에 예수는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내 삶에 오신 그 증거는요, 내가 하는 일에 종류와 성격과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와 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을 합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기 있는 이진성 목사가 부른 거 아닙니다. 누가 불러서 온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이 부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러서 오면 안 됩니다. 부르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끝에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부르심이 동기면은, 소명이 동기면은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사명이 때문에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사이에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오겠다고 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새 생명의 새 역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오는 것도 육신의 몸이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투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내 속에 뭔가 땡기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소명으로 시작이 되고 사명으로 끝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생활입니다. 이것을 한국말에서는 기가 막히게 했던 것이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명으로 사는 것을 살림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살림살이가 아니라 죽임살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썩은 냄새 나고 인간의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항상 매 순간 매일 그 선택을 하십니다. 살림살이를 하느냐 죽임살이를 하느냐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시작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나의 사명이 붙잡혀져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운데 가다가 업앤다운 뒤치락 엎치락 한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신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명은 가다가 보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명자가 부르심에,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는 밥해라, 점심에는 장사해라, 저녁에는 자라, 거기 따라서 하는 것이 내가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은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소명은 바뀌면 안 됩니다. 소명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바뀌면 나머지 거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바뀔 수 있어도 소명을 불러주신 분이 바뀌면 대상도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를 양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누리면 나머지가 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노력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첫 시작을 항상 매주일마다 일주일을 주신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죽었다가 일주일 죽었다가도 새롭게 새 출발 주일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소명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는 가치가 정해집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룬 거가 사실은 너무너무 없어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나마 제자들도 남아있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했던 것은 사명을 주신 소명자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을 땐 여기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있어서 소명과 사명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 생활, 살림, 살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번 고난주간에도 목요일 날에는 Monday Thursday라고 합니다.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씻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길로 보여주신 것이 종이 하는 일. 그것을 끝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요의를 보여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둘이 하나가 되는 합일입니다. 그런데요, 미움은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미움은 하나로 되어야 될 둘이 계속 둘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미워할 때에는요, 그 안에는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의 반대는요, 관계 없음, 무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로 붙이시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요, 사랑의 함수는요, 제가 그냥 1 나누기 1은 1, 2 나누기 2는 2, 3 나누기 3은 3. 여기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우리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대편은 하나 가지면은 나는 하나도 안 바치면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0으로 나누면은 제 아무리 나눈다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산수가 수학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로다, 0이다, 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불교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불교의 길에 있어서는 사랑도 뭐도 다 줘봐야 나중에 한 거니까 공수래 공수가 그저 무아, 자, 비우자라고 하지만은 예수가 가르쳐주는 복음은 사랑으로 완전히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합니다. 사람끼리 관계를 보면요, 문법의 문장에서 평서문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감탄문이 되고요. 이게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의문문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평서문과 명령문에 있어서 제규 명령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규라는 말이 두 번 네 개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명령을 하긴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let us입니다. Let's do it. 함께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하는 나에게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배울 때도 let me do it.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내가 원하면 내가 하면 되든지 내가 남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권위를 제3자에게 부탁을 하고 제3자가 허락을 하면은 명령에 대한 순종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순명이라고, 순종하는 명령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냥 사랑의 관계 아닐 때에는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너는 너에게 명령하고 나는 사장이고 너는 종업원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고 이런 자와 타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주보에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새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인가? 나는 어디 있고 너희는 어디 있고 이게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나는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또 너희는 또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것이 자와 타 사이에 이것이 혼돈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거기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합일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나가 아닌데 그 나가 남보다도 소중하게 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나는 스승과 제자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남인 너희를 향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친구다. 친구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윤복희 씨가 여러분 하고 그 노래 불렀을 때에, 여러분 그 노래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라는 전도의 초청인 거 모르셨습니까?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의 합일이라는 것. 사실, 사명,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